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맥락은, 이 단락은 우리 대부분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다시 돌아보는 것, 다시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도로 읽어야 한다고. 이런 개요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과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모일 때, 혹은 다음 주에 모일 때, 20과, 64과에 대해서 볼 때,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볼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네 구절들을 함께 기도로 읽기 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지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입니다. 실제로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 어머니들이지요. 어머니였죠.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주님께 가서 소위 주님의 팔을 이렇게 꺾으면서 한쪽에 이 아들이 저쪽에는 저 아들이 있게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야심 때문이죠. 이것을 기도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고 다음에 함께 모일 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해 이몇 구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기도로 읽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알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길은 요즘 교회 생활 안에서 그렇게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특별히 소위 기도로 읽기라는 이 실행에서 이 호칭은 이영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위 그저 평범한 실행이 되었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행하는 방식이 많은 성도들이 놓쳤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놓쳤는데 소위 여러분들도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읽기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말씀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만큼 유익을 주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충분한 방식으로 기도로 다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로 읽기가 어렵죠. 물론 가끔씩 이전에 LA에서 300여 명이 기도로 읽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성취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준의 기도로 읽게 하는 그런 수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어떤 말씀을 그저 반복하고 모두가 다 통일하여 아멘하고 또 전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꾸는 것이고 전환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표현이라고 말할 때이 말은 말씀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저 자기의 유창함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저 반복하는 것, 성경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죠. 물론 이것은 심지어 생각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소화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훈련하여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새로워진 생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이 씹어먹는 방식으로 붙잡는 겁니다. 씹어먹는 거죠.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는 건데, 그영께서 여러분에게 언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영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죠.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엄격한 기도로 읽고 어더더더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는데 간구의 형태로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또한 찬양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할수 있겠죠. 이렇게 기도로 읽게 하는 것은 종종 더 많은 빛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그저 반복하는 것으로 얻지 못하죠. 아멘 하거나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빛을 가져오고 이러한 빛이 올때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 많은 처리와 교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무엇을 위해 유익합니까? 여기서 말할 때 그저 양육하거나 먹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사람을 장비시키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점검이 있고 처리가 있고 드러냄이 있습니다.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또 일종의 징계도 있죠. 참된 기도로 읽기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읽기를 할때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동안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인도하는 형제들도 이렇게 기도로 읽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로 읽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특별집회 올때 레드우드나 이런 데 보이죠? 다가오는 직장인 성도들의 집회에서 네 개의 개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하게 잃어버리진 않았겠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교회와 생명과 진리와 조성의 수준에 있어서 많은 것이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것을 받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시키는 것까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특별집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이것이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인도 직분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올라가거나 이러한 종류의 누림 안에 올라간다면, 성경을 이렇게 누린다면,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성경을 이렇게 누린다면, 그 자체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 하러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지요. 우리가 그런데 시간을 낭비해버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것을 읽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과를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장로가 되는 문제에 대해, 장로 직분에 대한 최고의 구절일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공과에서 초점은 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할 때 기꺼이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야 하며 정성을 다해 해야 하는데 어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추구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군림하거나 무엇입니까? 그 양떼 위에 여기서 말할 때 맡겨진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목자장으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양떼는 여러분의 재산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소유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일시적으로 청지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양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리도 없고 권위도 없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고용된 겁니다. 노예인 것입니다. 그들을 목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본이 됨으로써 목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두 단락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공과, 오늘의 있을 공과들은 유쾌한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미 보았을 겁니다. 이 세계 공과들은 다 아주 아주 필수적인 말인, 건강한 말인데, 건강한 가르침인데,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이 세계 공과들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장로 형제들에게 가장 본질적입니다. 나이든 분, 현재 있는 분들, 체험이 있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 더해진 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배우는 이들이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다이 형제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있지요. 그것은 바로 90년대에 그분의 형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체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주 나이든 사도로부터 나온 말이죠. 그분은 60년의 교회 생활을 중국 본토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만을 거쳐 수년 동안의 미국에서의 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여깁니까? 결정, 압축이라고 할수 있죠. 지침, 권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도하는 분들에게 주는 권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목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받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내재화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망쳐지는 것에서 보존받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었고, 계속해서 이런 망쳐지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겁니다. 지난 90년 동안, 주님의 회복 안에서 몇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요 안에 들어갑시다. 읽을까요? 제목을 함께 읽을까요? 장로들의 권위의 남용과 죄를 범한 장로들을 다룸. 이 주제의 첫 번째 부분은 85% 혹은 90% 개요를 차지하고 있죠. 바로 죄를 범한 장로들을 다루는 것은 마지막 로마서에 있죠. 그러므로 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죠? 1.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서들에서의 주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서신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성경은 장로가 통제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이 추한 말, 통제한다는 말을 다시 보죠. 여기에 추한 말이 있죠. 이것은 영원히 한 번만에 제거되고 짓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더 이상 우리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없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형제가 통제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장로가 교회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 형제님께서 아주 강한 말을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A. 인도하는 이들은 통치자들이 되지 말고 섬기며 또한 통제하지 않는 노예들과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골드코스트에 갔다가 왔죠. 지명재림도 갔었고 누가 있었습니까? 호주의 골드코스트 몇 분들이 그곳에 갔었죠. 제가 과제를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교통하는 형제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안배를 받았죠. 제가 형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점을 말하려고 했었죠.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단순하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애정 깊이, 깊은 애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의 의미, 뜻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어떤 종류의 사상이라도 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혹은 교사라고 말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형제들 위에 두는 것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증오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길 여러분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형제로서 우리는 다만 형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어떤 아주 훈련받지 않은 그런 어떤 성도가 그저 와서 말하기를, 첸 장로님, 이렇게 제 중국어 제 성씨죠. 첸 장로님,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런 몸짓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분명히 말해줘.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관념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 완전히 위치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떤 존중을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 뭐 이런 것은 괜찮죠.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이해 혹은 인식. 아, 여러분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여기 밑에 있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는 이로서. 그렇다면 제가 말합니다. 이러한 위치적인 관념은 다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결국에는 계급 제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유죄 판결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첸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그냥 형제들이지 어떤 장로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인도하는 형제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그러한 종류의 생각을 갖는 것, 그러한 의식을 갖는 것은 하락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노선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8세기 초반에 그분의 교회를 다시 정통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골드코스트 장로훈련에서 했던 내용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어떤 유사함, 이러한 종류의 계급제도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위치가 있고, 계급이 있고, 이것이 다 묶였는데. 아, 이것이 넘치죠. 그러나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머리 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러한 것이, 즉, 대표 권위가 대리 권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결코 이러한 위치, 장로라는 위치의 관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만 봉사하는 것이고 저는 다만 봉사하는 겁니다. 어떤 영입니까? 노예의 영이죠. 이것이 우리의 공과 중에 하나 있었죠. 작년에 있었던 초반에 있었던 공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예의 영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 훈련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의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실행합니까?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죠. 시민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어떤 이들은 기꺼이 다스리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어떤 이들은 기꺼이 그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때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던져버립니까? 이러한 종류의 다스림, 권세를 부리는 것, 주장하는 것, 통제하는 것, 교회들을 통제하는 것, 때로는 이러한 통제가 어떤 큰 막대기로 하지 않습니다. 아, 수동능동이 있죠. 이런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진취적이죠. 그러면서 통제하는 것을 가장합니다. 침묵함으로써 그렇게 하죠. 침묵함으로써 통제하죠. 어떤 형제들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죠. 모두가 다 계란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하죠. 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구나.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편적이지 않은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도자들은 통치자들이 아니라 노예들과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섬기는 겁니다. 통제하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다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믿는 무리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읽었죠? 1. 교회는 장로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말해봅시다. 자, 이것을 말해봅시다. 교회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한 무리의 장로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분이 소유자이시고 우리는 그 양떼의 일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이긴 하겠지만 그 앞선 양의 형태로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래 형식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도하는 형제들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것은 다스리는 이가 아니라 통제하는 이가 아니라 앞선 이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 뜻입니다. 먼저 한다는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장로는 주인의 양떼를 돌보기 위한 목자이자 종이며 그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죠. 결코 장로의 교회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3.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장로들에게 할당된 토지, 위탁된 자산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이러한 교회들을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과제가 있죠? 무언가를 여러분의 손에 두는 것이 있죠.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에게 안배된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안배되었는데 여러분의 돌봄 아래 두도록 맡겨진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소유자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목자장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4. 주인은 장로들에게 지방교회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섬기고 그들 자신을 살아있는 본들로 세움으로써 양떼를 돌보아야 합니다. 분명하죠? 어떻게 양떼를 돌보는지 분명히 그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섬기고 그들 자신을 살아있는 본들로 세움으로써 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준에 따라 볼때 우리 대부분이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혹은 낙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본이 됩시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잊어버립시다. 혹은 어떤 위치를 얻는다, 이런 것은 잊어버립시다. 어떤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립시다. 본이 되고 겸손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는 겁니다. 시. 신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장로들에게는 계급도 없고 위치도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위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대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 않죠. 장로를 임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뭔가 이런 것을 하면 즉시로 성도들이나 또한 그 장로 자신들이 이러한 종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저는 형제였는데 오늘은 이제 장로구나. 와. 그가 승진했구나. 이것은 즉각적으로 나오는 생각이죠. 즉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러분을 다르게 대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유죄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존경 혹은 순종하는 합당하게 순종하는 느낌 이러한 것들을 유죄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르침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사상이죠. 이러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반대해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천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어떤 계급이나 어떤 위치도 없기 때문에 장로들이 통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권리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통제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로 직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용하는 겁니다. 장로 직분을 남용하는 겁니다. 신약의 분명한 말씀은 장로들이 계급이나 위치나 통제력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것을 위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한 여지, 입지도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기능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능이 있죠.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급은 없습니다. 위치도 없습니다. 2.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권위는 공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참으로 완전히 머리가 씻겨져야 합니다. 세뇌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러한 생각에 쉽게 이끌리죠. 권위라는 생각에 이끌립니다. 로마 천주교를 아십니까? 이 교황의 권위는 아주 큰 문제죠. 이 교황의 권위를 제거하면 그 전체 구조의 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악한 계급 제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체계를 허무는 것이죠. 권위, 와, 권위구나. 나는 권위를 사랑해. 그런데 그 권위를 어떤 공식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이 공식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 그렇게 시작은 안 됐는데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이 공식화되는 겁니다. 저 장로였는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공식적인 장로가 되죠.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이 공식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죠.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에 속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은 이 장로 직분이 영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실행할 때 영구적인 것으로 실행합니다. 왜 그렇죠?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이러한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종교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평생 가는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이지 않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워치만니 형제님의 책인 권위와 순복을 완전히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 워치만니 형제님을 보면 어떤 영적 권위를 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은 생명이 없이 생명에 참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못 봤죠. 참된 권위는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생명이 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권위의 노선을, 그 질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누가 통제하는가? 누가 대장이냐? 감히 나의 권위를 도전하느냐?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 2번입니다. 네 형제님은 권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형제님이 사용하신 용어는 영적 권위입니다. 장로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권위가 공식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여기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체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년 훈련에서 어제 수업에 있었는데, 수업을 가르쳤는데 어떤 형제님이 질문했죠. 형제님, 이 형제님과의 관계를 좀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 형제님과 동역하신 것이 어땠습니까? 이것은 할 말이 너무나 많은 내용입니다. 제가 작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체험입니다. 제가 이 형제님께 말했죠. 모든 그 비난에 대해서, 형제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막 물어보았습니다. 아, 형제님이 왕이다, 통제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형제님이 말했죠. 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권위가 없다는 것, 주님께서 영적 권위를 이 형제님에게 주신 이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미친 말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제님이 어떤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저는 한 번도 이 형제님께서 이것을 사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도 형제님께서 사도라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임명한 사도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심지어 형제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형제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다만 작은 사람으로서 중국에서처럼 30년대 형제님은 다니면서 명함을 만들었죠. 그리스도의 노예인 위트니스 리라고 명함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바깥에 있죠. 정말 냄새가 납니다. 아주 역겹습니다. 정말 주님을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의 머리 되심을 범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떤 종류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 특별히 이 공식적인 이런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공식적이 될때더 이상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권위는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급이나 위치가 없다. 이것이 논리적입니다. 뒤 장로들에게 계급과 위치와 통제력이 없다면 누구도 노예가 되는 야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누구도 장로가 되려는 야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여기 이런 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노예가 되는 야심을 갖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갖지 않죠. 아마 그 제정신이 아닌 것일 겁니다. 아, 노예가 되려고 갈망하다니.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인도자가 될 야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 인도 직분이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권위가 아니고 이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가주에서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인도하는 형제들이 있기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과 다른 그런 인도 직분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형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장로들이었던 분 여러분들이 다시 자신을 재고해 보기 바랍니다. 장로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것은 저의 중점이 아닙니다. 제 중점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그 방식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방식이죠. 1. 사람들에게 야심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한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장로들의 계급과 위치와 통제력을 제거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말씀을 지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이, 이런 말이 계급과 위치와 통제력이라는 이러한 말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야심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이 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야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야심을 갖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올때 어떤 교회들이 있을 때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것이 아주 강한 실제가 된다면, 와,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겠죠. 빌라델비아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장로들이 있지요. 그들이 장로들이요. 그들이 인도자들입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이 있고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아주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죠. 그렇지만 계급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죠. 위치도 없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질서가 없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방식으로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장로들에게는 어떤 권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이고, 엄밀히 말해서 장로들에게는 어떤 권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전이나 주인들이 아니라 노예들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예는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둘째, 함께 장로된 이인 베드로는 장로들이 양떼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한 본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양떼가 가축떼가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리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목자는 본이 될수 있고 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비노루 형제는 여기 있는데? 장로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장로 직분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왜 우리가 훈련을 합니까? 그냥 집에 갑시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나는 더 이상 야심이 없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된 장로가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참된 진정한 목자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이들입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어떤 종류의 야심도 없는 겁니다. 혹은 자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놀라울 것입니다. 더 훈련을 받을 때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더 배울 때 우리는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것이고, 그렇다면 이 훈련이 성공적인 것입니다. 다만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일어나서 이 겉옷을 벗으시고 그분의 이 미덕이 넘치는 표현, 그분의 온전한 인성 안에서의 표현을 내려놓으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본을 세우신 겁니다. 인도직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발수 있는 것을 실행하지 않지만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보여주기 위한 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 인상을 바꿔줘야 합니다. 저는 교황도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카메라를 1000개나 놓고 할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서로에게 하라고 하셨죠. 제 말이 맞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점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실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훈련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알렉스 형제에게 말했죠. 어제 저를 마중 나왔었는데 정말 2년이 지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죠. 12월 달이 되면 이 시끄러운 방에 모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센터가 필요하죠. 이곳이 아닙니다. 24번이나 모인 겁니다. 형제님들이.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은 나와 있죠.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성취 아닙니까? 이건 작은 성취가 아니라 아주 큰 성취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4시간 동안 앉아 있고 24번이나 하는 것, 2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저에게도 큰 성취입니다. 몇 번입니까? 72개 공과를 주는 거 정말 제가 믿을 수도 없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해 왔는지, 정말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2년이 지나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돌아가서 똑같은 실수를 한다면 이 훈련은, 와, 그냥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낭비죠. 그냥 돌아가서 여전히 통제하고 천연적인 방식으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다가오는 해에 수십 년 동안 이 인도직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세계 공과를 볼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고마스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 자신은 성도들에게 어떤 종류의 복종이라도 받으려고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약한 이들과 젊은이들과 새로운 이들을 포함하여 교회에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인도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그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장로들 자신은 성도들에게 어떤 종류의 복종이라도 받으려고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는 일을 존중하라고 말은 했지만,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이들은 어떤 순종도, 복종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추한 겁니다. 제가 말하지만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종할 만한,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참된 인도를 교회에게 주었는지입니다. 형제님들 조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약한 이들, 젊은 이들, 새로운 이들을 포함합니다. 이 형제님께서 특별히 이세 가지 범주를 말씀하셨죠. 약하고 젊고 새로운 이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은 점검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장로들이 얼마나 이런 범주를 돌보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약한 이들. 누구를 주목합니까? 강한 이들입니까? 풍성한 이들입니까? 혹은 이러한 필요가 있는 이들입니까?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이, 우리는 장로들에게 권위가 할당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심지어 어떤 암시라도 있는 구절이 있는지 보기 위해 성경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없지요. B.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결산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탄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목양하죠. 그런데 우리의 편에서는 인도하는 이들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취해야 합니다. 순종의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성도들의 혼을 위해 깨어 있읍시다. 주님께 결산합시다. 이런 말에 주목합시다.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를 인도하게 합시다. 이러한 말씀,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1.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를 통제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들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인도 직분에 대해서 사무 관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노예 인도자. 인도 직분의 이론에 있는데, 노예로서 인도하는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념이 있죠. 3. 당신이 본이 되려고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도록 도우려면 당신이 반드시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 중점 중에 하나, 노예 인도자가 되는 것은 인도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본이 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본이 됨으로써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도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죠?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 읽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지 않는다면, 그냥 성도들에게 서재 알려주고, 그러면 이것은 인도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자죠. 그들은 다만 명령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예외를 둡니다. 변명하죠. 성도들과 차별을 두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 이것은 인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들에게 뭔가 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할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많은 인도를 주지 않고 성도들로부터 순종과 복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합당하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치입니다.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위치를 튼튼하게 하려는 생각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들은 교회가 결코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손 아래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유지한다라는 말이 있죠. B. 교회 안에서 위치는 길 위에 비둘기들과 같다. 그 비둘기들을 관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에게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관심하고 그들을 쫓아가면 그들은 날아가 버릴 것이다. 위치는 이와 똑같다. 당신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린다. 그것을 관심하지 않고 당신은 교회와 주님의 회복에 건강한 상태를 포함하여 오직 주님의 권익만 관심한다면 당신의 위치는 굳건하게 보호될 것이다. 이것은 영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 여기 위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중점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위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손상시키기만 할 것이다. 하나는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맙시다. 이런 것을 싫어서 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권익만 관심하고, 주님의 성도들만 관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의 손에 어떤 일도 붙잡지 마라. 당신의 손에 어떤 교회도 붙잡지 마라. 당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정말 액자로 인용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들에게. 자, 이것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어떤 일도 붙잡지 마라. 당신의 손에 어떤 교회도 붙잡지 마라. 당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형제님들의 교통과 우리가 교통 안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형제들과 함께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돌보고 이곳의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형제들이 말하기를, 미노루체 형제님 이제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하면, 자, 감사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고 갈 겁니다. 진심입니다. 잘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3년 동안. 아, 놀라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섬겼다는 것이 저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집에 가라고 하면 이제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은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 저 교회들에게 갈 때, 아, 이것은 나의 교회다. 아, 내가 도운 교회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 나에게 빚이 하나 있다. 아, 나에게는 저 교회에게 권위가 있다. 혹은 심지어 내가 당신을 임명했다.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2016년에 내가 당신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빚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기 정치적인 자산을 좀 세웠습니다. 자본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월급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끝에 우리는 주님께 가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을 하고 가서 좀 음식을 먹으라. 그 비유를 아시죠? 형제님들, 왜? 제가 말씀드리죠. 동역자들은 어떤 지역을 주장하죠.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 쉽게 장로들이 어떤 교회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어떤 지역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쉽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모든 교회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교회에서는 듣겠죠. 성도들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딱 붙어 있겠죠. 좋습니다. 5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지배하는 느낌에서의 권위를 장로들에게 주지 않지만 여전히 관리하는 느낌에서는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족을 잘 돌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권위의 느낌이 아니라 지배하는, 다스리는 느낌에서의 권위가 아닙니다. A. 디모데전서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B. 기업의 어떤 관리자도 종업원들을 지배할 권리를 받지 않지만 관리자들은 분명하게 종업원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의 면에서 우리는 권위가 관리하는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인도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죠. 이것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한 지방교회 안에는 그 지방교회를 합당한 질서 안에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합당한 장로직분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합당한 질서가 교회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장로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장로들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장로들은 다른 이들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권위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6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공과 죄를 범하는 장로들을 다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행을 인도해야 합니다. 6번, 우리는 죄를 지은 장로를 책망하는 것에 관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기록된 고발장이 있어야 한다. 입으로 한 말은 계산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많은 때 말만 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쉽게 부인되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거는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두세 증인은 증거하는 말을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심지어 증인도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3. 사도들과 특별히 안배된 사람들은 그러한 고발을 다루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B.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1. 20절에는 세 가지 중점들이 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장로들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은 온 교회를 가리키며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장로들을 가리킨다. 2. 바울은 죄를 지은 장로를 교회 앞에서 책망하도록 디모데에게 명령했다. 죄를 지은 장로는 그의 공개적인 위치로 인해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한다. 3. 공개적인 책망은 나머지 장로들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회복 안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심각한 문제가 장로에게 있을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심지어 아주 추한 죄에 있을 때, 이것은 징계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제거되어야 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한 것은 여기에 공급이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합당하게 행하는가에 대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중점을 좋아하는데, 세 가지 중점이죠.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은 장로들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은 온교회를 가리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장로들을 가리킨다. 이 말은 바울이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어떤 다름과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행에 있어서 책망하는, 죄를 지은 장로를 책망하는 것에서 도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선 부분에 그동안 다 마쳤습니다.